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구학관 목사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난 2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번 화요일부터 일주일에 네 번이나마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평소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같이 말씀 묵상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주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에스겔서 강해를 마치고 이제 어떤 책으로 들어갈지 생각하고 있던 중 코로나 사태를 맞았는데 앞으로 약 15주 동안은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구역 예배를 통해서 각 장의 본문 연구는 어느 정도 자세히 했기에 이 시간에는 본문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명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4절서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라 하고 시작하. 너는 가라. 너의 본토로부터 너의 친척을 떠나서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본토, 너의 나라를 떠나라.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친척으로부터 떠나라고.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비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그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혈혈단신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지의 땅을 향하여 가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에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러면은 무엇을 주겠다고 하시는가?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첫째,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합니다.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구가 많아야 됩니다. 영토가 커야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고 큰 영토를 주리라. 둘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이름이 만방에 떨쳐지게 하리라. 모든 나라에게 떨쳐지게 하리라. 셋째,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 얘기는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넷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다시 얘기해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를 하는 자들, 족속들,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갔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자 아브라함이 갔다고 합니다. 근데 명령하시자 갔다고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모자라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갖고 이 말을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자신의 모든 가족을 데리고 모든 종들을 데리고 모든 동물들을 이끌고 간 겁니다. 5절을 보면 가나안을 향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겠지만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루려고 한 것, 그것을 이뤘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편단심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서 결국 들어갔다.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다 생략하고 요지만 간단히 기록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떠났는데, 그러나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1장 27절서부터 32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르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자신의 세 아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떠나다가 하란에서 도중 하차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란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가나안으로 간 거예요. 중도 하차하지 않고. 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아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상수리 나무, 그 당시에 크고 웅장한 나무의 대명사입니다. 따라서 그 나무 앞에서 신들에게 예배를 했는데 거룩한 나무라고 여겨졌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땅은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그곳에서 옮겨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를 예배했다는 얘기입니다. 7절을 보면은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데 이번에는 옮겨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을 때도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계속 남쪽으로 행진해서 네게브까지 옮겨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다 두루 밟은 겁니다. 오늘 말씀, 단순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큽니다. 먼저 1절서부터 3절 말씀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설명이 불가능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앞에는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이 있습니다. 근데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세번 심판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을 추방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인과 셋의 자손들, 그 당시 인간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해서 그 결과 세상에 악이 관영한 이야기.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든 인간을 노아의 홍수로 몰살시키신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노아의 자손들로 새 출발하게 하셨지만은 인간은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교만해서 자신의 이름을 하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온 땅에 충만하라 하는 하나님 계명 순종하지 않고 흩어지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동케 하셔서 인간을 온 지면에 흩트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2장에서 심판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인간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끝장낼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에 이 인간에게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며 그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종교에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인간을 축복하시겠다고, 인간과 다시 새 출발하시겠다고 하신 그 이야기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이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연설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유브라데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류의 역사로 보나 개인의 신앙 생활로 보나 절대 하나님께 부름받고 축복을 약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와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용병법을 보면은 시대와 문화가 변했지만은 그 법은 변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이교도였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바울의 고백,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들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힌 모든 분들은 마음 중심에서 목총을 돋구어서 찬송가 410장과 405장을 부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그리고 이제는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세상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소망을 잃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느 이교도도 제껴놓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은 이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에 부딪히셨습니까? 두 번째 교훈 4절 5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고 합니다. 이에 갔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해서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갔다고 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들은 후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작별하고 친척과 이별하고 국경을 통과하면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린 얘기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아느냐고 시시콜콜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기 60년 전에 아버지를 놓아두고 떠났는데 아무 얘기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여행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어느 길로 갔는지, 어디에 묵었는지, 도중에 어떤 고난에 부딪혔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이에 갔다. 주님이 명하셨기에 갔다. 유일한 수식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에는 전혀 극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떠들어대는 기가 막힌 얘기가 없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아무 감정 표현 없이 차분하게 단순하게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여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간증집들을 보면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성경은 전혀 기록하지 않는, 기록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 잡다스러운 것들로 가득 되어 있습니다. 차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자 시몬과 안드레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하는가? 마가복음을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곧 영어 성경을 보면 immediately 얘기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자 이 야고보와 요한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가? 곧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신의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의 아버지 세베대를 다른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모세는 예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자,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하고 뒷걸음을 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 자꾸 발뺌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예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시자 즉시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봅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린 나이와 같이 단순해야 한다. 아버지가 절벽에서 뛰라고 하시면 아버지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뛰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군인이 있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해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하러 온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장을 한 집사님인데, 제가 전도사였지만은 전도사가 한 말만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고 즉시 이루어집니다. 단순한 믿음을 갖고 살던 분이, 구원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는 헛소리 하지 않고, 또 떠버려 대지 않고 큰 감정 표현 없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께서 주일날마다, 수요예배 때마다, 새벽예배 때마다 수많은 말씀을 폭포수처럼 퍼부으시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가? 나에게는 단순한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가? 세 번째 교훈 6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100% 이행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때 75세였고 아내 사례는 우리 11장 30절 말씀대로 불임이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애 하나도 낳을 수 없는 부부였기 때문에, 또한 7절을 보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약속도 100%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100% 비현실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건 기적을 통해서나 이루어질 약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의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을 또한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은 지금 아직 희망사항에 불과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영의 눈을 들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러면 이렇게 되고 저러면 저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0%인 것,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 사실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으로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저도 이곳에 왔을 때 경험한 믿음입니다. 제가 먼저 있던 섬기던 교회를 떠날 때가 돼서 이 사표를 내고 떠났을 때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졸업장도 없었고, 목사 안수증도 없었고, 영주권도 없었고, 담임 목사 경력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에서 먼저 섬기던 교회를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담대하게 떠났습니다. 오늘 16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저를 초빙했던 집사님들이 저에게 넘겨줬던 파일을 들여다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원했던 많은 목사님들 원서가 있고 또 종합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발표했던 것을 봤습니다. 전체 30명 목사님을 추려서 그중에 16 목사님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때 전도사였던 저를 2박 3일로 초빙하고 그때 설교 다 듣고 19명 그때 모든 교인 숫자입니다. 19명이 투표를 했는데 19명 전원 찬성으로 저를 청빙하기로 했고 거기 보면은 우리 구목사님 청빙하면서 월 3,820불을 은사금으로 드리고 이사비용 2,000불을 지불하는데 전부 찬성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종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을 벼랑 끝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아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제는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주권만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박스 안으로 꽉 집어넣어서 움츠리고 달싹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가는가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까? 그 약속은 100%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약속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면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네 번째 교훈 7절서부터 9절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속죄의 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께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주위 모든 민족들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부끄럼 없이 두려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했다, 증거했다,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는 어디를 여행하든지 주일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오늘 말씀의 큰 주제는 아닙니다마는 2절을 보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다. 또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말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요셉을 축복한 보디발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바로 왕을 저주하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2절, 3절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백을 믿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시간이 되시면은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가슴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누가 받는가? 아브라함과 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 아버지도 자신의 가족들도 뒤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받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원주민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 그 말씀을 믿기에 가나안 땅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땅은 하나님 땅인 것을 선포하고 그 땅은 이미 내가 차지한 땅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들 저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통해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고 우리와 같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 복된 삶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